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식당을 강타해 8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시 구조당국 관계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원들이 파괴된 건물 잔해를 뒤지며 아직 잔해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 외곽의 한 마을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는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의 서쪽에 있는 주요 도시로 러시아군의 중요한 진격 목표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야간 영상연설에서 러시아는 그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한 단 한 가지 결론으로 패배와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이번 공격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고르 코나신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7차례에 걸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또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항공기와 미사일 및 포병 전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89개 포병부대와 112개 지역 병력 및 군 장비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반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최근 서방국에서 훈련을 받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현대식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대부분의 여단 등 우크라이나 주요 예비병력들은 아직 전선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내부 반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지도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토는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그 동맹 벨라루스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가질 오해나 오해의 여지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동맹에 맞서기 위한 나토의 역량과 준비태세의 추가적인 강화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벨라루스로 간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와 그의 군대 일부가 벨라루스에서 무엇을 할지 혹은 그들이 그곳에서 끝날지 결론 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최근 상황을 감안해 나토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전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나토 동부 지역에 대한 방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장갑 차량 외에 1만여 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7만여 기의 또 다른 대전차 체계와 탄약, 각종 포병용 탄약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계,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 등을 위한 핵심 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공이 시작된 이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전장의 요구와 장기적 안보 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은 2021년 8월 이후 41번째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방부 재고에서 인출되는 것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405억 달러 넘는 안보 지원을 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아키프 차타이 클루치 신임 튀르키예 대통령 대변인 겸 수석 보좌관과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과 튀르키예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보좌관은 또 최근 러시아 사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 흑해 국물협정 갱신을 위한 튀르키예의 노력 등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정거장에서 수집한 소변과 땀을 물로 정화하는 기술을 98%까지 끌어올려서 뉴스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는 우주인의 소변과 땀 등을 포집해서 증류하고 역화시킨 식수를 자체 공급해서 쓰는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인데요. 미국을 선두로 러시아와 중국 등이 자체 물 공급을 위해서 이 역화장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93에서 94%에 머물고 있던 수분 회수율,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이번에 미국 연구진이 98%까지 높였다는 것이 우주 탐사를 위한 놀라운 진전이라고 나사 사나 존슨 우주센터 연구팀이 평가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존슨 우주센터 연구팀은 새로운 염수 처리 기술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시는 물, 음식 조리에 필요한 물, 양치와 세안에 쓰는 물 등 우주인 한 사람이 필요한 물이 하루에 1갤런, 그러니까 4리터 정도인데 우주정거장 안에서 이렇게 물을 조달하지 못하면 그만큼 지구에서 공급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고요. 자체 식수유 조달률이 높을수록 우주 발사체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궁극적으로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우주인의 탐사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걸러지고 정화된 물이라지만 소변이나 땀이 그 물의 원재료였다면 좀 꺼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고의 과학기술로 재활용된 우주정거장의 식수는 우주인들의 생명수이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수돗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YouTube resources and features.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북한, 장마구름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세찬 장맛비 예상합니다. 특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남도 많게는 10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자강도, 중강, 함북, 청진 등 일부 지역은 비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또 대부분 지역으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자, 목요일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평양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27도까지만, 그리고 개성은 24도, 원산 낮 최고 26도, 청진은 20도에서 시작해서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다시 단행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가 무역, 농업, 과학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후에 지금까지 감행된 공격으로 민간인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토론을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소식 볼까요?
네, 러시아군이 27일 밤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 S-300 지대군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크라마토르스크는 지난해 9월 러시아가 합병을 주장한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곳으로 최전선에서는 아주 가깝습니다.
네, 미사일 공격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시내 유명 피자 식당을 타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 가운데는 10대 소녀 2명 등 어린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피격 당시에 식당 안에 적어도 80명의 직원과 손님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네, 현재 구조대원들이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속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당국자들은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평소에 언론인들, 군인들, 구호요원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 외곽 지역에도 무차별 미사일 폭격을 감행했다고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18층짜리 건물, 주택 65채, 학교 5곳, 유치원 2곳, 쇼핑센터와 행정 건물들이 파손됐다고 현지 당국자들이 전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일단락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건 내부의 파장을 줄이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 지금 벨라루스에 있다고 하죠?
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전날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 24일 밤 이후 행적이 묘연했는데요. 로이터, CNN 등 주요 매체들은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서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가 이날 오전에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근처의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네. 자,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를 둘러싸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뒷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중재한 루카셴코 대통령도 이 관련 비화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7일 자국 언론인들 또 군 관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급박하게 돌아갔던 당시 상황과 뒷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에는 반란을 진압하고 프리고진 씨를 제거하기를 강력히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처음부터 유혈 사태 벌어지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TV 대국민 연설 또 군인들을 치하는 행사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유혈 사태로 번져서 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단결, 인내심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경한 반란 진압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까?
네, 루카셴코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어떤 전쟁보다도 나쁜 평화가 좋다면서 반란 진압 과정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희생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성급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씨와 대화해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때 푸틴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 씨와 대화해보라는 루카셴코 대통령 말에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씨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루카셴코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는 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에 처음으로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는 데 동의하고 이미 일부는 이전을 완료했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중재를 계기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에게 벨라루스로 가도 좋다는 말을 했죠.
네, 푸틴 대통령은 27일 TV 연설에서 이 반란에 가담한 대부분의 용병들이 주동자들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라면서 이들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러시아 군에 들어가든지 가족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오는 것에 대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군대가 바그너 용병들의 이 많은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가장 훈련된 부대라면서 이는 논쟁거리도 아니고 벨라루스 군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프리고진 씨가 이끈 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 수뇌부와 알력 다툼을 벌인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하고 뉴질랜드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뉴질랜드 정부가 28일 중국과 무역, 농업, 임업, 교육, 과학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28일 홈페이지에 중국 뉴질랜드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뉴질랜드 총리가 중국에 가 있군요.
네, 크리스 히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대규모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25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히킨스 총리가 28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히킨스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습니까?
네, 히킨스 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 정부가 무역,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해 양국 기업들에게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두 나라가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히킨스 총리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히킨스 총리는 뉴질랜드와 중국은 가장 중요하고 폭넓은 관계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번 중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양국 기업이 다시 활발하게 연결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예.
그런데요, 뉴질랜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공유 동맹이죠.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섯 개의 눈이라는 뜻의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 동맹체로 해당국끼리만 극비 첩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 호주 등 다른 동맹과는 달리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을 견제해왔고요. 지난해는 두 나라가 자유무역 합의 내용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히킨스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히킨스 총리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 또 국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준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다시 권력을 잡은 뒤에 발생한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UNAMA가 27일 관련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탈레반이 지난 2021년 8월 다시 집권한 후에 올 5월 말까지 감행된 공격으로 민간인 1,095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 다친 사람까지 모두 합치면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집계에 따르면 사상자는 약 3,700명입니다. UNAMA는 탈레반 재집권 이전의 해들과 비교하면 크게 줄긴 했지만 그래도 민간인 사상자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2021년 8월 이전에는 사상자 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2020년 한 해에만 사망자 약 3,000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대략 8,800명이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아프간 민간인들이 어떤 공격으로 이렇게 희생이 된 겁니까?
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대표적인 걸로 이 급조 폭발물 공격을 들었는데요. 예배 장소나 학교, 시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 이 급조 폭발물 공격이 전체 공격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공격으로 여성 92명, 아이 287명이 숨졌는데요. 특히 2021년 8월 이전의 3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시아파 무슬림 예배 장소에서 감행된 공격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시아파가 아프간 이슬람 종파 중에서는 소수파에 들어가죠?
네, 시아파가 소수파고요. 순위파가 다수파입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특히 시아파, 하자라 공동체를 주로 겨냥해서 학교 등 교육시설, 여타 장소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적어도 9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 급조 폭발물 IED라는 게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냈던 무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이 급조 폭발물 공격 외에도 탈레반 집권 후에 적은 횟수 공격으로도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치명적인 자살 폭탄 공격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가 이런 그 폭발물로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지역 분파인 IS 호라산이 벌인 일입니다. IS는 순위파 조직인데요.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과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밝히지 않거나 어느 조직이 배후인지 알 수 없는 공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민간인들의 피해가 큰데 탈레반 정권은 지금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모양이군요.
네, 관련해서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은 탈레반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의 인권 서비스 책임자인 피오나 프레이저 씨는 민간인들,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런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아프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키라고 탈레반에 촉구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뭐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데 민간인들은 또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공격에도 시달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등장한 뒤에 외부의 지원이 끊기고 외국에 있는 자산이 모두 묶이면서 국제사회 제재로 재정, 경제가 모두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아프간 안에는 폭력, 무장 갈등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필수 의료, 재정, 심리 지원을 받기 힘들었는데요.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후 이런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의 인권서비스 책임자 피오나 씨는 필수 서비스를 위한 기금이 줄어서 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 현재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발표에 탈레반 정권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탈레반 정권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우선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상황이 점점 개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프간 전역의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시아파 장소를 포함해서 예배 장소, 성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해 대심원단이 이를 인정해준 이진 캐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등 주무부처가 이를 경고하는 첩보를 경시했다라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주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에 또 하나가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을 상대로 이 성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출신 이진 캐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캐럴 씨 관련된 소송은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캐럴 씨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사소송을 걸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를 성폭행하진 않았지만 성추행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이 인정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한 것과는 별개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네요.
그렇습니다. 캐럴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성추행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결은 지난 5월 9일에 나왔는데요. 판결이 나온 하루 뒤에 캐럴 씨는 CN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단의 판결에 관해서 묻자 캐럴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지요.
네, 배심원단이 인정하지 않은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TV와 그리고 소셜미디어 또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중에게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요, 이 해당 발언의 철회와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캐럴 씨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소송 제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캐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버타 케플런 변호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노력일 뿐이라고 이를 일축했습니다. 케플런 변호사는요, 배심원단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논리와 사실에 반해서 자신은 무죄라고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럴 씨의 법정 다툼의 결말은 쉽게 나오지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캐럴 씨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천만 달러의 그 추가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소송 소식도 보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소송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이 성인 영화 배우 등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에 그 비용에 관한 회사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월 말에 기소가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연방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해서 중요한 연방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검찰 측은 이는 개인의 범죄 혐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요, 이 해당 요청을 거절할 의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가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과 관련한 혐의로 현재 뉴욕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그룹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가치를 조작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의 그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는데 뉴욕주 항소법원은 27일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트럼프 이방카 씨는 이 자산 가치 조작에 참여했다는 혐의 사실이 오래됐다면서 이 소송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얘기한 소송 외에도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소송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데도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BC 뉴스가 발표한 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24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4월 46%에서 6월에는 51%까지 올랐는데요.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6월 지지율 22%를 한 3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발표됐더군요.
네,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가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약 6천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목되는 건요,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 3%포인트 차이, 즉 오차 범위 밖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2021년 1월에 일어난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상원에서 네.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군요.
네, 상원 국토안보행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전례 없었던 그 의회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경고하는 첩보가 사전에 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이를 경시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관계 당국은 어디입니까?
네, 보고서는 연방수사국 FBI와 그리고 국토안보부 또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이 폭력 사태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BI가 이 파트너 기관과 비공식적으로 첩보에 관해 소통했지만 그 위협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이 폭력을 예상하는 긴급 경보를 발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게리 피터스 국토안보 위원장은 이 해당 기관들이 법 집행기관이 의회 난입 사태를 더 잘 준비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중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지적한 세부 내용을 조금 볼까요?
네, 먼저 지난 2020년 12월 FBI가 극우 세력인 프라우드 보이즈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올라올 것이라는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관련 정보를 가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그 정보당국은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지난 2021년 1월 3일과 4일에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무장폭력을 요구하는 다수의 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안보부의 국가운영센터는 사태 방일 발생 당일 아침까지 시민 불복종, 즉 시위에 관한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개선책도 얘기했습니까?
네,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국내 첩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 전파 과정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요, 성명을 통해서 지난 2021년 초부터 국토안보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과 생성 능력 강화 조치를 밟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이 첩보 활동 수집에 대한 요원들의 훈련과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선거구 관련 연방 대법원 결정 소식이네요.
네,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소송에 대한 결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27일에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제기한 이 선거구 획정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획정한 선거구에 대해서 주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소송인지 차근하게 살펴보지요.
네, 이 소송은 일명 무어대 하퍼 사건이라고 불리는 소송입니다. 미국 각 주 의회는 이 10년에 한 번씩 그 인구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의원들이 자신의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묶어서 이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이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그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2020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선거구를 재편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극도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체 14개 하원 의석수 가운데 10석을 공화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4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이에 유권자들이 이 해당 선거구 획정은 주헌법이 보장한 자유선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공화당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주 공화당 의원들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간 건데,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독립적 주 입법부라는 법리가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거 절차에 관한 주 의회의 결정은 이 주 법원의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 주 의회의 전권 사항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네, 선거 규칙은 각 주의 입법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한 그 연방 헌법 조항이 이를 뒷받침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요, 그런데 지난 15년이 넘도록 그렇게 큰 호응은 얻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20 대선에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리가 다시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이 선거 관련 의회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수 결정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요, 의원들이 선거 조항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 법원은 주 헌법적 제한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조항은 입법부가 통상적인 주의 사법 검토 이행에서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로버츠 대법관은 말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은요, 다만 입법부 행위에 대한 이 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법안이 정식 법이 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이 절차 중에서 법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넘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두 번째 순서로 법안 회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think when the indictment has been put in place, I think the House should take actions right now. I think we should have ethics take the work to seriously. These are serious.
2023년 5월 16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지 산토스 공화당 의원 제명 결의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토스 의원이 사기와 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이 산토스 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은 결의안을 바로 표결에 올리는 대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의장이 새로 발의됐거나 다른 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심의를 위해 적절한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장은 의사 간 조언을 받아 원내 규칙과 선례에 근거해 법안을 관할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하원에서는 1975년까지 의장이 한 위원회에만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장이 여러 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각 위원회가 법안 중에 자기 관할 건 아래에 있는 부분만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법안을 주로 관할할 위원회가 지정되며 보통 이 위원회가 심의를 주도합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절차로 법안이 회부되지만 거의 모든 경우 법안에서 지배적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한 위원회에만 회부됩니다. 아주 드물게 법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 의사 진행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전 단계로 일반 의안 목록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함하는 법안들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위원회 사이 영역 다툼을 막으려고 여러 위원회의 법안을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위원회와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합의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거나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3일 시작해 2023년 1월 3일에 끝난 117대 의회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하원 11,287건, 그리고 상원 6,383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안 회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매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동영상 시청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요. 또 올린 동영상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부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버가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over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successfully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did your final interview go? I'm dying to know.
I passed the final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I couldn't be happier.
That's incredible news. Congratulations. Tell me all about it.
Well, the interview went exceptionally well. And as you know, I prepared thoroughly and it paid off. I was confident and articulate and I answered all their questions with ease. The panel seemed impressed by my knowledge and skills. But enough of my story. How did you do on your marathon?
I crossed the finish line with flying colors.
존이 면접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I passed the final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나는 마지막 면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I passed the final interview successfully.
여기서 flying colors, 날아다닌 색깔은
successfully.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I crossed the finish line with flying colors.
나는 결승선을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히 통과했습니다.
I crossed the finish line successfully. I crossed the finish line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
성공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With flying color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r final interview go? I'm dying to know.
I passed the final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I couldn't be happier.
That's incredible news. Congratulations. Tell me all about it.
The interview went exceptionally well. As you know, I prepared thoroughly and it paid off. I was confident and articulate. I answered all their questions with ease. The panel seemed impressed by my knowledge and skills. But enough of my story. How did you do on your marathon?
I crossed the finish line with flying colors.
대화 해석해보죠.
How did your final interview go?
마지막 면접 어땠나요?
I'm dying to know. I'm dying to.
어떤 것을 하고 싶어 죽겠다.
I'm dying to know.
알고 싶어 죽겠다.
I'm dying to know the result.
나는 결과가 알고 싶어 죽겠어요.
I'm dying to know your final interview result.
나는 당신의 마지막 면접 결과가 알고 싶어 죽겠습니다.
I passed the final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나는 마지막 면접을 아주 훌륭히 통과했어요.
I couldn't be happier.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It couldn't be worse.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악이란 말이죠.
Couldn't be.
어떤 상태를 강조할 때 couldn't be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I couldn't be happier.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The interview went exceptionally well.
면접은?
Exceptionally well.
아주 특별히 너무 잘 됐어요.
The interview went exceptionally well. I prepared thoroughly And it paid off. I prepared thoroughly.
나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And it paid off.
그리고 보상받았습니다.
Pay off.
결실을 맺다, 보상받다 이런 뜻입니다.
I was confident.
나는 자신감이 있었고.
I was articulate.
나는 분명히 또렷하게 얘기했고.
And answered all their questions with ease.
그리고 질문에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Enough of my story.
내 얘기는 충분히 했고.
Enough of.
뭐뭐는 그만합시다.
Enough about me.
내 얘기는 그만해요.
How did you do on your marathon?
마라톤 어떻게 했어요?
I crossed the finish line with flying colors.
아주 성공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Flying colors.
아주 훌륭히.
Flying colors.
아주 성공적으로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r final interview go? I'm dying to know.
I passed the final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I couldn't be happier.
That's incredible news. Congratulations. Tell me all about it.
Well, the interview went exceptionally well. And as you know, I prepared thoroughly. And it paid off. I was confident and articulate. And I answered all their questions with ease. The panel seemed impressed by my knowledge and skills. But enough of my story. How did you do on your marathon?
I crossed the finish line with flying colors.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Flying colors.
아주 훌륭히, 아주 성공적으로
Flying colors, successfully.
같은 의미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